경기등대 2025년 9월호 파트 2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건설기계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될까요? 굴착기 운전자인 김운전 씨는 저수지 준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을 퍼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가 굴착기의 뒷부분으로 공사 현장 근로자인 A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운전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김운전 씨는 굴착기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이하 교통사고 특례법이라 함,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 특례법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검사. 김운전 씨가 굴착기를 후진한 행위는 공사 작업 중 하나일 뿐이지 운전을 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 특례법의 특례 규정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운전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김운전 씨. 작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굴착기를 이동하기 위해 후진한 것은 차를 운전한 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교통사고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굴착기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저는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정답은 2번. 김운전 씨. 작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굴착기를 이동하기 위해 후진한 것은 자동차 운전 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교통사고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굴착기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저는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준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특례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 행위 등이 작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 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도 15542 판결. 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하 교통사고 처리법이라 함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교통사고 처리법 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준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 2. 교통사고처리법의 차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되고 교통사고처리법 제2조 제1호.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2007년 1월 11일 선고, 2006도 7272 판결 등 참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 등을 불문합니다. 3.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준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 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건에서 김운전 씨가 공사 작업 중 후진하여 건설 기계를 이동한 것은 차를 운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교통사고 처리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검사의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김운전 씨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작업수행 과정이나 작업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건설기계 운전자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이동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산재처리,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책임을 다해야 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 중 발췌. 이상으로 솔로몬의 선택을 마치겠습니다. 알듯 말듯 우리말 바르기. 더위 때문에 실갱이를 했다고요? 폭염으로 월평균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자살률이 2.2% 높아지고 폭력 범죄는 3%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더위와 범죄율은 상관관계가 높다. 그래서인지 더위가 심해질수록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 주변 사람과 자꾸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 날이 더워지니 주변에서 사소한 일로도 승강이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며 자기 말이 맞는다고 다투는 모습을 나타낼 때 이처럼 실랑이 또는 승강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둘중 하나는 틀린 표현 같지만 모두 바른 표현이다. 그런데 접촉사고로 운전자들 사이에 실강의가 벌어졌다 해서와 같이 실강의라고 쓰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실강의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실랑이의 잘못이라 풀이되어 있다. 많은 이가 실랑이와 승강이를 뒤섞었으며 굳어진 잘못으로 보인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실갱이를 하다 보니 몹시 피곤하다 해서처럼 실갱이라고 쓰는 이도 많다. 그러나 실갱이 역시 바르지 못한 표현으로 실랑이나 승강이로 고쳤어야 바르다. 중앙일보 우리말 바르기 중 발췌. 이상으로 우리말 바르기를 마치겠습니다. 알짜배기 경제 팁. 고령 근로자를 위한 계속 고용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제도.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고 싶지만 정년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령 근로자를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 조건,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란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진 않았지만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상세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원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가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지원 한도.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로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 기존 정년 제도에서는 정년퇴직하였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하는 경우 지원 자격에 속합니다.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이 설정한 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 계속고용 제도 도입,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 시행.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 고용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계속 고용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 고용 제도에 따른 고용 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지원 제외 근로자. 사업주, 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취득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신청은 서면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온라인 신청. 고용24. 고용24 접속, 기업, 기업지원금, 고용유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4본. 2.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에서 30시간, 최대 3년으로 55세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며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자기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사장님들,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이 있다면 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우선 대상 기업, 중견 기업 사업주.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IBK 기업은행 블로그 중 발췌. 이상으로 알짜배기 경제 팁을 마치겠습니다. 쏙쏙 상식 백과. 왜 계곡에서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할까? 뉴스를 보면 계곡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매년 들려옵니다. 그런데 계곡에 가보면 물은 잔잔해 보이고 수심은 얕아 보여서 주제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계곡에서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계곡이라는 자연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곡은 U자 또는 V자 지형으로 대부분 산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길이 좁고 바닥의 높낮이가 심하게 변하는 지형적 특징을 가졌기에 위치에 따라 수심 변화가 급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곡은 바위나 나무들로 그늘이 생겨 수심을 확인하기 어렵고 맑고 투명해서 실제보다 얕아 보이는 착시도 일으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수심을 과소평가한 채 물놀이 하다가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비가 자주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서 계곡 상류에서 하루로 갑작스럽게 물이 쏟아지는 경우 사람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위가 순식간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하기도 전에 물살에 휩쓸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곡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와류 현상에 있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은 바위나 계곡벽에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아가던 힘이 방향을 잃고 주변으로 퍼지며 물이 옆이나 뒤로 휘돌아 와류를 형성합니다. 또 물살의 속도가 서로 다른 지점이 만나도 흐름이 엇갈리고 뒤엉키면서 와류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와류에 몸이 빨려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곡물은 여름에도 수온이 낮은 편이라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몸이 굳어 수영 능력을 잃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위험 요소가 많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곡을 수영장처럼 여기는데 한국의 물놀이 사망사고 90% 이상은 7, 8월에 발생하고 사망사고의 약 32%는 계곡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비 소식이 있으면 계곡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계곡에 가서도 장소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긴 나뭇가지 등으로 주변 수심 등 확인. 준비운동을 한 뒤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곡에서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거나 깊은 곳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곡에 빠졌다면 가슴과 허리를 펴고 시선은 하늘을 응시하며 수면에 누워 물에 뜨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몸부림치면 더 가라앉기 쉬우니 주의하고 몸이 떠내려갈 때는 물의 흐름을 따라가되 가까운 육지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물길이 세지 않은 깊은 곳에 빠졌을 때도 누워뜨기 자세, 양팔과 다리를 벌려 누워 하늘을 보는 자세를 취해야 하고 잠수가 가능하다면 수심 확인 후 잠수하여 바닥을 차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연을 즐기되 두려워할 줄 아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식이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사물공이 잡학 시리즈 중 발췌. 이상으로 쏙쏙 상식 백과를 마치겠습니다.
가을 산행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소방서 소방안전강사 김진희입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지요? 여러분들이 9월호 소식을 들으실 때에는 한결 선선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따라 야외 활동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가을 산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위험 요소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을철 산행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예방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준비운동은 필수입니다. 준비 없이 산에 오르면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평소에 질환이 있다면 등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산행 전 부상 예방을 위해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산행 후에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을은 여름보다 낮의 길이가 짧고 일교차도 10도 이상 나기 때문에 등산 시간과 체온 유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인 오후 5시 이전에 등산을 마치고 보온이 되는 겉옷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체온 중 50%가 머리나 목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모자나 워머 같은 보온 장비를 준비하면 산행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등산로나 풀숲에 이슬이 맺히거나 낙엽이 쌓여 있는 곳은 미끄러울 수 있어 보행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찰력이 있는 등산화를 신고 체중의 충격이 발 전체에 고루 갈 수 있도록 걸어 척추와 무릎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스틱을 사용하는 것도 안전한 산행을 위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가을철에는 진드기에 물리거나 감염된 쥐의 배설물로 인한 발열성 질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질환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산행을 자제하고 산행을 해야 한다면 해충약을 뿌려 해충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또 화장품이나 향수는 오히려 해충을 끌어들일 수 있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생버섯이나 벌집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풀숲에서는 독성이 강한 뱀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스틱이나 나뭇가지를 두드리며 조심히 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와 국립공원에서 데크길과 흙길 위주로 조성한 무장의 탐방로도 있으니 산행 계획 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산행 경험이 있는 전문 도우미를 동반하는 것도 안전한 산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조기구 사용까지 철저히 한다면 가을 산을 행복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산은 우리에게 특별한 추억과 활력을 주지만 자칫 방심하면 위험한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신선해지는 9월. 따뜻한 마음과 함께 평안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등대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등대 소리 소식지 2025년 9월호를 마치겠습니다. 낭독의 안혜나입니다. Thank you.
Thank you.